다니엘 7번 메시지. 하나님의 타락한 선민의 젊은 후예들이 사탄의 한층 더한 책략들에 대해 승리함.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그분의 거룩을 모독한 것의 결과를 모르는 무지함에 대해 승리함. 다니엘 5장은 다니엘 4장의 연속입니다. 5장은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그분의 거룩을 모독한 것의 결과를 모르는 무지함에 대한 승리를 다룹니다. 2장에서 다니엘이 기록한 것은 영적인 공과들에 대한 영적인 조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5장은 4장에 이어 어떤 영적인 교훈들에 관한 분명한 조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그분의 거룩을 모독함. 다니엘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그분의 거룩을 모독한 것을 서술합니다. 그의 귀인 1천명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함. 벨사살은 그의 귀인 1천명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것을 봅니다. 방탕은 간음을 목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들을 가져오도록 명함. 벨사살은 술에 취하여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도록 명하여 그와 그의 귀인들과 왕후들과 그의 빈궁들이 그것으로 마시고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그릇들을 취하여 우상들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손이 쓴 글.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손이 쓴 글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분벽 위에 글자를 씀. 그들이 술을 마시며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벨사살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함. 벨사살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을 때 그의 안색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였습니다. 그의 넓적다리 마비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협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술을 마실 평안도 그의 방탕을 계속할 평안도 전혀 없었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함. 왕은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고 말했습니다.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지 못함.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의 안색은 더 변하였으며 그의 귀인들도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벽에 쓴 글에 관한 다니엘의 해석. 10절부터 29절까지에서 우리는 벽에 쓴 글에 관한 다니엘의 해석을 봅니다. 다니엘이 천거되어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아옴. 다니엘이 천거되어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아왔습니다. 태후가 다니엘을 천거하며 그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통찰력과 꿈을 해석함과 은밀한 말을 밝힌과 의문을 파함을 볼 수 있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응답함. 왕은 다니엘에게 만일 그가 그 글의 해석을 알게 하면 그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드리우고 그를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은 사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체험을 벨사살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느부갓네살뿐 아니라 또한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한 교훈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니엘은 책망하는 어조로 그 선조의 교훈을 벨사살에게 주지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호되게 징계받았고 그 교훈을 배운 후에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벨사살은 마땅히 교훈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어야 했지만 그는 그것을 전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에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벨사살은 그러한 책망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해석. 25절부터 28절까지에서 우리는 그 글에 관한 다니엘의 해석을 봅니다. 기록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것에 관한 다니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네, 하나님이 벨사살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대겔, 그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베레스, 그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벨사살의 반응. 29절은 다니엘의 해석에 대한 벨사살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벨사살은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벨사살의 운명. 30절과 31절은 벨사살의 운명을 말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함. 30절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 기록에는 벨사살이 회개하였다거나 그에게 어떤 종류의 변화가 있었다는 아무런 암시도 없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다리오가 바벨론 왕국을 얻음. 제가 믿건대 벨사살과 그의 귀인들이 방탕에 빠져 있었던 동안 메대군이 성에 접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자 곧 메대군이 성과 궁에 쳐들어와서 벨사살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31절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고 끝맺습니다. 다니엘서의 처음 다섯 장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에 있는 교훈은 우리가 세상적인 선택과 세상적인 입맛을 관심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오직 채소, 즉 단순한 음식만을 위한 입맛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것들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며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벨사살의 살해에 관한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해야 하며 어떠한 영적인 교훈도 무시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봅니다. 벨사살은 4장에서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배운 교훈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사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성취한 것을 계산하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궁은 방대하였습니다. 그가 그 궁의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을 때 그는 교만하게 되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 그를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에 관하여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 없도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4장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주님에 관하여 계속 말하기를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고 말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체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훈을 배우지 않았고 그 결과 벌을 받았습니다. 벨사살의 상황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해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교훈이라도 무시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5장에 있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혹은 이 모든 사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정세를 어떻게 다루셔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메대의 다리오가 우연히 벨사살을 죽이러 왔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만일 그분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제국을 남겨두셨더라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은 금에서 은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절하심, 즉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이 균형을 잡으시는 것이었습니다.